나훔서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. 계속되는 유다를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겁박했던 니느웨이가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 어떤 심판을 또 어떻게 철저히 겪게 되는가에 대한 기록이죠. 8절을 보시면 니느웨이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. 이 니느웨 성의 정체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많이 궁금해했습니다. 왜냐하면 1절 그 유적지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1800년대 초에 1834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아수르는 지금의 어디쯤 되는가 하면 이라크라고 보면 정확합니다. 이라크의 특별히 모술 지역이라고 있어요. 거기 한때는 폭격으로 굉장히 그 전쟁이 험악했던 곳이죠. 역사적으로 거기에서 그 아수르 제국 시절의 유적지가 실제 발견이 됐습니다. 그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? 네, 어마어마하죠. 저 위로는 뭐 마차가 몇 대 4차로 지나갈 정도로 큰 길이 있고 그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이 주변으로 물길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의 그 지형은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의 모양을 갖고 있어서 적들이 여기를 아무리 함락을 하려 해도 좌절해서 도망가고 했던 그런 요새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형적으로는 천연의 요새고 또 엄청난 노동력을 집약해서 건설한 성의 그 위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림 한 면을 또 볼까요? 예, 이것이 실제 아수르 제국의 그 유적입니다. 그 여기에서 발굴된 많은 그림들이 대형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듣다가 잠시 후에 이 성 안에서 발견된 또 성경에 기록된 그 흔적들의 몇 가지 증거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죠. 구절을 한번 볼까요? 구절. 은을 노략하라, 금을 노략하라,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. 이 말은 니느웨 성 안에서 발견된 천문학적인 은금의 그 크기와 분량을 얘기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전부 남의 나라에서 뺏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은 흉폭하기로도 소문이 나 있지만 그런 흉폭함을 걸쳐서 주변 국가들에게 어마어마한 노략질을 했어요. 뭐 유다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에도 뭐 레바논 이런 서쪽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던 조그마한 나라들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지막지한 약탈을 겪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못되고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. 그렇게 해서 그 비축된 은금들인데 이제 그것들이 다 지금 거덜이 나는 심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오히려 다 도로 빼앗기고 도로 허비가 되는 그런 형국을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가예요. 10절을 한번 볼까요? 다 같이 한번 시작.
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.
네, 그 니느웨 성에 드리울 그 가공스러운 공포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는 거죠. 사실 이 니느웨 성은 어느 선지자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요나라는 선지자를 기억할 겁니다.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100여 년 전이에요. 100여 년 전에는 그들이 다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왔던 기록을 갖고 있죠.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을 잊어버리고, 그러니까 악한 역사는 늘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.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훗날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멸망을 사실 예언을 하죠.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? 이사야 14장 보시면 이사야가 일찍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. 이사야서 14장 한번 띄워주세요. 안 나오나요? 예, 바로 찾읍시다. 그냥 본문을 1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. 14장 24절 자, 2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.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 같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. 내가 시작
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나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.
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. 시작
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.
아멘. 자,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열방의 경영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?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.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? 예, 한반도 지금 주변으로 벌어지고 있는 세계 말폭탄 잔치, 미국과 북한의 극한 대립, 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옹색한 모습, 또 일본과 중국의 자국 이득을 계산하는 수판,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보면 불안하죠.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래요. 믿음이 좋은 건지 무모한 건지, 야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. 그런데요, 마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중동 지역에 매일 폭탄 떨어지는 곳에서 어휴 그런 데서 어떻게 살지. 그런데 또 세계 사람들은 지금 뭐 평창 올림픽을 보이콧 하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이 한반도 정세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미국 그 폭격기가 함흥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정도로 전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흉흉한 뉴스와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국 열방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신원할 수밖에 없어요. 이사야의 예언 속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.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. 믿으십니까? 예. 하나님은 세계의 경영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. 하나님은 역사의 한계를 정하시고 시간을 결정하시고 때를 그분이 정하시는 분이십니다. 믿습니까?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시겠지만 특별히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의 손길을 유심히 살피면서 주님 앞에 신원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자, 우리 이사야 37장을 한번 또 볼까요? 예, 자막이 떴네요.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. 34절 시작.
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.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.
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. 시작.
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으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.
이에 앗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다같이 시작.
자기 신 느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.
아멘. 이것이 14장 이사야의 하나님의 열방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계획과 손길대로 됐는데 방금 37장 15절을 보시면 자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? 15절 37장 15절 37장 아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. 자, 이 열방의 경영과 통치, 징벌, 심판, 회복이 전부 여러분 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?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. 왜 다윗입니까? 이때 다윗이 있었나요? 없잖아요. 여기서는 뭘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방을 통치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죠?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역사 때문입니다. 항상 우리가 염두에 지워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인식은 모든 세상의 역사는 구원사입니다. 믿습니까? 모든 이 땅에 열강이 뜨고 지는 것도 뭐 G12니 일체의 인류의 역사는 그 속의 오리지널 뜻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. 이 모든 걸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놔야 됩니다. 믿습니까? 거기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정치적인 이익, 경제적인 손실 이런 주판이 치밀하게 오고 가겠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. 그 한복판을 일관되게 뚫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구원 역사입니다. 믿습니까?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되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가 눈을 열어서 깨달았던 게 뭐죠?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. 그것이 우리 일상의 또 다른 결론이어야 해요. 하나님이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삶이나 일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역사와 경영은 통치는 구원사이다. 믿으십니까?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 이제 사자굴이 어디냐?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? 전에는 수사자,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!
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.
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자꾸 사자가 등장하냐면 놀랍게도 그 1800년대 초에 발굴된 그 이라크 모술 지역의 이 아수르 제국의 흔적 속에 가장 많은 조각물들이나 형상물들이 사자입니다.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용맹성, 강함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것이 그 짐승들 중에 사자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.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한 몇 개 그림을 좀 우리가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첫 번째 그림을 지금 이 아수르 사람들인데 지금 목과 이제 결투하는 장면이죠. 사자와 담대하게 싸우는 장면이에요. 또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? 저 사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죠. 뭐에 맞았네요. 화살에 맞은 겁니다. 이게 실제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유적지에서 발견된 내용들인데 이것은 지금 대형 제국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.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뭘로 그 흔하게 묘사를 하죠? 사자로 묘사를 한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.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.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스스로를 또 사자라고도 자칭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자와 같이 흉폭하고 아주 무서운 맹수 같은 아수르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원사적으로 철저히 멸망하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.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. 아수르 제국은 항상 그 군대로 말하면 전령자가 있어서 예를 들면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위협을 하죠. 그 사람이 파견자예요. 위협을 해요 항상. 그러니까 그런 불길한 소문들 정갈들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그 사신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울며 기도하던 장면을 우리가 이사야에서 만나지 않습니까? 결론은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보호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이중적으로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한때는 이런 열방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고치시면서 동시에 그 복역의 때가 맞춰지면 자기 힘으로 자기 신들이 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고 잡아 먹었다고 착각하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메데바사, 로마 이런 세계를 한때는 쥐락펴락했던 열국들을 어떻게 처참하게 파멸시키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중요하게 이 새벽에도 붙잡아야 될 결론은 하나입니다.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 또 우리의 대소사를 신원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 금요 영성 집회와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고 경영을 이루시며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처럼 아수르를 벌하시던 주님,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